이 천국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언제 시작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 바로 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나사렛을 떠나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서 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배척된 이방 민족에게 끊임없이 시달렸던 지역이 이 스불론 땅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결코 주님이 먼저 있었던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그곳은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외세에 시달리고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과 소외당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배척받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광명의 빛, 생명의 빛을 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영적으로 흑암에 앉아있는 그들이 큰 빛, 바로 생명의 빛, 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 되신 그분이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배척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또한 복음에 반응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풍족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것 없는 것 같은 소외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오셨을 때도 누가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받았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복음을 정말 그들에게 처음으로 깨닫고 또한 그 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결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풍족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닌 헐벗고 불쌍하고 소외당한 그런 계층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뜻에 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것도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계획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삶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의 뜻에 입각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셨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삶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바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 하나님의 성도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모순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이런 삶을 살다가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런 모습을 하셨지 나와는 별반 상관없는 모습이지라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하셨던 그 발자취를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의 삶이 바로 이런 데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이 불쌍하기 때문에 가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접하고 복음을 마음을 열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란 본질적인 것은 바로 어느 계층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다고 하는 사람, 멸시당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대상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데 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주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자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은 자에게 복음이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자는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것이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자격 조건도 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격 조건이 없는 자가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뭐 다 뭐라고 말하냐? 아, 그러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있는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있는 자와 같으나 없는 자와 같은, 소유한 자 같으나 소유하지 않은 자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런 사역을 갈릴리에서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이제 비로소 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7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 그가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것과 같이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자들이 소외당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을 이게 먼저 복음을 전했듯이 그의 제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앞에 있었던 바로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 사망의 땅에 앉아있었던 사람, 그늘에 앉은 자들, 바로 수글로 납달라 지경에 있었던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공통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떤 외적인 요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마음 상태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건 무엇이건 중요한 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들이 따르는 것에 따르는 대상이 완전히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대전환이죠. 그들이 믿는 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는 바가 완전히 전환되고 바뀌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대상이 예전에 내가 따르는 대상에서 완전히 전환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도 말씀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쫓던 것이 있었어요. 우상을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자리였을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쫓던 것이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는 그가 쫓는 것이 바뀝니다. 무엇을 쫓았어요? 말씀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쫓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따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따른다, 쫓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전에 따랐던 것은, 추구했던 것은, 쫓았던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자기의 업이었습니다. 업은 금을 던지고 고기를 낚는 그런 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따르는 그 대상은, 쫓는 대상은, 쫓는 것은 무엇을 쫓아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질이 되시는, 말씀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는 그 삶으로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쫓고 따르는 그 전환이 있어야 돼. 우리의 따름의 전환이 있어야 돼. 이전에 내가 따랐던 것, 추구하고 쫓았던 것들의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삶의 대변화, 따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감당해야 할 일, 사명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자의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름을 받은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인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해서 나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따름이 바뀌어진 사람만이 사실 가지고 사는 것이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특별한 이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제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삶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자로 초청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따름의 변화가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당연히 그냥 믿는다라고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삶의 내 변화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며 그 가운데 주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인식하고 부르심을 인식하는 자들은 결국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at once라고 되죠. 어떤 성경에서 immediately, 즉시 바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 초청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